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얘기인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 통치권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인간 스스로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얻겠다고 바둥거리다가 결국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 이미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야곱과 어떻게든지 그걸 내 손으로 주겠다고 그냥 그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리하게 자꾸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화상 하나 입지 않고 걸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감동한 나머지 오늘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조서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 것처럼 들리는 이 부분이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렇다고 온전히 개종을 한 것일 걸까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벨이라고 하는 신을 믿다가 야훼 하나님으로 신앙을 바꿨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중근동 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어느 신이 나를 잘 지켜주면 잠깐 그리로 마음이 옮겨갈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걸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그냥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려서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지금 자기 입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까닭도 없고 영원한 바벨론 나라가 될 리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다는 것을 이렇게 막연히나마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고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나라보다 크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물론 뭐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지금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상을 압도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미시의 세계, 그 작은 세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무슨 균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인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동일하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커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것이죠. 개미가 인간 전체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우주를 보기 위해서 별하별 뭐 허블 망원경이나 많은 뭐 수많은 망원경들을 가지고 보지만은 봐도 봐도 끝이 없잖아요. 어디가 끝인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이는 나라의 통치 위에 있는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묶여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지금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그런 일을 반포하고 있지만 한 왕이 조서를 통해서 반포한다고 신앙이 온 백성들에게 그게 전파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자, 그는 또다시 자기가 두 번째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예요. 7절까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지극히 평강할 때 모든 국내외 정세가 안정됐을 때 이제는 편안히 발을 뻗고 좀 쉴만하구나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그런데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꿈만 꾸면 번민을 해요. 이렇게 꿈을 꿀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천하를 다스려도 꿈 하나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간단하죠. 천하가 내 것이다 할 때 꿈 하나 잘못 주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 그게 인간 아닙니까? 게다가 그 꿈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뭐 또 머리 끝에 닿는 거예요. 머리 끝에 닿는 거예요. 참. 이 꿈을 갖다가 또 누구한테 얘기하죠? 바로 불러서 그냥 우리 같으면 다니엘에게 물어볼 것 같은데 또 다니엘이 안 물어보고 그 다 있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한테 또 다 물어봐요. 또 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다니엘이 부담스러운 거죠. 편치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석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많은 종처럼 부리고 있는 이 숱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나라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앉히는 자리가 3천 자리가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앉히고 그 많은 조직과 기구를 움직인들 여러분 지혜로운 방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그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원리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원리로 움직여가요. 사실 뭐 요새 말하는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가성비로 따지면 가장 가성비가 낮은 게 정부 조직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뭐 다 자기들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 권력이 있으면 그런 것이죠, 다. 이 지금 바벨론이 다 자기가 통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뭐, 우리가 쌀알 하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빗방울 하나를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까? 뭐가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이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지 모르시죠? 하여튼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편한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모르죠 또. 자, 8절 9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런데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그것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사인 아닙니까? 다니엘 너는 붙들려온 포로요. 그 포로는 그래서 황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어쨌건 그 꿈을 이제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내가 꿈을 해석할 줄을 안다. 왜냐하면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거룩한 신들이 왜 복수입니까?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신이, 영이 충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는 여전히 다신교적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사상사로 보거나 종교사를 볼 때 가장 고등 종교란 유일신 종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에서부터 점점 종교가 어느 정도 고등 종교로 간다고 말할 때 가장 고등 종교를 유일신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상에는 유일신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유일신교에서는 이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들은 종교의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종교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이 문제를 해결하면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종교가 모든 문제를 풀었으면 한 종교로 다 통합이 되죠. 그러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더 종교적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종교성을 영성으로 포장하고 종교성을 영성으로 내세울 뿐이지 뭐가 해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종교 이상인 복음의 생명에 사랑에 영생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종교적이 될 뿐이에요. 내 꿈의 환상을 해석하라. 자,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는 보았는데 나무가 가운데 하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나무였다고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바벨론의 중심 느부갓네살이 그 야망이나 꿈이 하늘에 닿는 꿈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늘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바벨탑이 하늘 끝에 이르자고 하다가 흩어지는 고를 당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철 누가 더 뭡니까? 스카이스크래퍼란 말이 뭐예요? 그 하늘에 닿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지금 뭐 중동에 보면은 그 버즈 칼리파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마일스 타워라는 예? 버즈 칼리파보다 868m짜리보다도 배나 되는 것 1.6km짜리를 지어보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높이 가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중동 땅에 가서 그 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기이한 건물들이에요. 사막에다가 그걸 지어놔 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는 게 꿈이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 욕망은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또 다른 표출일 뿐이죠. 그래서 그 참 근데 그렇게 닿으려고 할수록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갖다 이사야서 보면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늘 불안한 것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휙 저으면 밑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끌어오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은혜, 어제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는 은혜, 위로부터는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이 꿈 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를 들쑤시면 이 꿈이 뭔지를 해석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꿈이란 게 나무를 그렇게 하늘에 닿는 것 자랐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먹고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포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고다. 하늘에 닿듯 높이 솟아있는 그 나무를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남겨놓았어요.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나무를 뿌리째 뽑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를 불태워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잘라버리되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그루터기를 갖다가 새와 노줄로 메어놨습니다. 참 이런 꿈을 꿀 때 참... 네. 그래서 그 마음이 근데 또 그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걸 들풀 가운데 그 그루터기를 두었는데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서 제 몫을 얻으리라.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도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누가 그래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정말 폭이 넓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짐승과 같은 상태로 가는 병이 있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무슨 뭐 그런 병명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은 짐승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짐승처럼 광포해지는 병이 있어요. 그런 이 희귀병과도 같은 병이 온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짐승이다. 심지어 내가 늑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나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한 대 두 대가 이게 뭐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통 여름과 겨울로만 계절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게 맞겠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대제국의 정말 황제가 짐승처럼 그렇게 변할 거라는 그런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가장 인간이 볼 때는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는 그 지금 이 그림책 얘기 아닙니까? 예.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 같이 그렇게 높은 존재였지만 짐승보다도 더 추하고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참 한나의 기도가 참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2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기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추어서 쓰시기도 하고 높여서 쓰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여서만 쓰시지 않습니다. 낮아진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졌다고 여러분 비굴할 것도 없고 높아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모양이건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부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찰자가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는 순찰자의 명령을 다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한 사람도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꾸었는데 더 밝히 해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찾을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풀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세상이 얻지 못하는 지혜, 어디서도 물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찾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찾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해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교회 무슨 뭐가 뭐 대단한 게 있어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정말 마지막까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세상이 답을 얻지 못하는 일, 세상이 어디서든지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일, 어디 가야 이 문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파멸로 치닫고 있는 종말론적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으면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 봐야겠구나,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구나, 교회를 찾아가 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오직 그 길이 우리의 바른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평강의 길을 찾을 때 교회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의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그 사랑에 매이게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 불가능한 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을 맞닥뜨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